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먼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북한과 관련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s I noted at the outset,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또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최용기 기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무부에서 중국, 또 북한을 담당하는 뭐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요즘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북한,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이제 핵심적인 요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동아태 차관보로 그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그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제 국무부에서 중국을 오래 담당했던 이제 정통 외교관인데요. 1994년에 이제 미 국무부에 들어와서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그 아시아를 쭉 담당해 왔는데요. 2009년부터 이제 3년간 국무부에서 이제 중국, 몽고 담당 이제 과장을 지냈고요. 2013년부터 3년간은 이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차석 대사 를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3년간은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의 영어로 NSC라고 하죠. 그 아시아 담당 그 보좌관을 역임했고요. 2017년부터는 이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을 한 발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크링턴 브링크 지명자는 이제 북한과도 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2019년 2월 그 하노이에서 그 미북 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바로 그 베트남 대사가 크리튼 브링크 그 대사였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당시 하노이에 있으면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도 관여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참조로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상당히 그 아시아에 오래 근무했고 특히 중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중국어와 그 일본어에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동아태 차관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청문회 답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무게를 실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이와 함께 또 동시에 외교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크린턴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그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데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앞서 들어보신 대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면서 또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되어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제재와 외교 두 가지 다 중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지난해 발효된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법, 일명 브링크 액트라고 하는데 이 브링크 액트를 온전히 적용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브링크 액트와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흔쾌히 더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 크리스틴 브링크 지명자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일치하는 겁니다.
네.
아, 임기 초부터 대북 정책 검토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외부 전문가 또 과거의 여러 행정부 전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 검토를 마쳤는데요. 일단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으로 정했고요. 또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채택된 게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그 대북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나 전도 아니면 전무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완전한
네.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네.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이번 그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의 그 대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청문회에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모두 6개의 목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역시 1순위는 중국 문제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지명자가 이제 15일 날 그 미 상원 외교위원회 그 인준 총문회에 나와서 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 그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자신이 그 동아태 차관보가 되면 어떤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개의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순위가 동맹과 우방국의 관계 활성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한국 또 일본 이런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네.
2순위가 중국과의 그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중국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쟁할 것이 많은데 위에 쓰겠다 이런 것이 이제 2위고요. 1순위는 역시 이제 동맹이니까 사실상 중국이 뭐 1순위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3순위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 의회 청문회 주요 발언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제적인 행사와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해외 순방, 유럽 지역을 순방을 했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도 했고요. 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과 정상회의를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관련 발언이 일부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최은기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유럽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길에 올라서 주요 7개국 정상회, G7 정상회, 유럽연합, EU 정상회 참석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등을 가졌습니다. 역시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그 외교 정책의 그 목표로 내세우는 미국이 맞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앞서 그 전임자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독불장군식으로 이제 상당히 국제 무대를 설치는 바람에 미국과 아시아 관계가는 물론이고 미국 관계도 이제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막 갑자기 발표라고 그래서 상당히 미국과 유럽, 나토 관계가 이제 상당히 흔들리고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제 동맹을 결속하고 미국이 다시 세계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네. 유럽 순방을 통해서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그 유럽 순방을 통해서 유럽 각국과 개별 또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그동안 그 흔들렸던 미국과 유럽 우방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결속 재건하겠다 이런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 역시 이제 중국 견제입니다. 이번에 그 G7 또 나토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그 공동성명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 견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망 이런 것이 구조적 도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한마디로 사실은 그동안 유럽은 중국과 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선에 물려 있었던 이런 존재인데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서 G7, EU, 나토까지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관측자들이 많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G7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 이 부분은 기존 뭐 G7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차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또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인권, 제재 등 북한이 꺼려하는 내용이 원칙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7개국 정상은 먼저 이번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를 했는데요.
예.
특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포기, 즉 CVID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거기서 한 더 나아가서 CVID까지 표현이 된 거고요.
네.
또 모든 국가의 UN 결의 또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는 다분히 그 대북 제재 회피를 그 지원하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이 됐고요. 또 북한의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도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런 그 G7 공동 성명에는 그 북한이 싫어하는 그 3종 세트 이것이 모두 포함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반영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종 세트가 다 포함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용기 기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뭐 지난 3월에도 이제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그 정경택 국가부의장이죠. 국가부의장을 인권 관련 혐의로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당시 그 북한 그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제재, 또 인권 이런 것이 이제 공동성명에 쭉 들어가서 북한이 뭐 외무성 차원에서 성명을 낸다든가 이렇게 반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실효는
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경우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의 20년째 계속 연달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북한이 반발은 하고 무슨 성명도 내고 그러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종의 아무런 그 주목 이런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북한이 뭐 반발하는 건 북한의 자유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거대한 국제사회의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별 그 반발한다고 해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용기 기자, 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 다 언급을 했습니다. 뭐 관심은 과연 그렇다면 속마음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화와 대결 둘 다 언급은 했지만 이번 그 보도를 보면
네.
특히 이제 보면은 대화와 대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대결에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대결 쪽을 좀 중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주의 있게 볼 것은 만일 진짜로 북한이 대결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행동에 나섰어야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이번에 그 발표된 그 문면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내가 먼저 판을 깨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은 그 일종의 그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사실상의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 그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판을 깨진 않게 만일 뭐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나도 대결 또는 도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양쪽에 다 문을 그 열어놓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사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 발사가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올 봄에도
네.
이미 한번 그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도발 이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만 그 대가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이 상황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틀림없이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 미북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미사일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용기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관심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미국은 계속 그리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현철 기자.
네, 일단 북한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열어두면서 협상에 더 유리한 환경이 올 때까지 정세를 관측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북한이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망 자세를 취해서 또 미국 쪽에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한 책에서 제기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건 아까 그 최원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은 그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한연합 군사훈련, 또 미국의 대북 정찰활동,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또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 이런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요.
예.
더 주목할 점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그 이런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미북 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예.
일부에서는 뭐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그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그 기존에 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공을 다시 미국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또 김 위원장이 공을 다시 미국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그 극적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대화 제의에 그동안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네네.
그런 북한이 공개적으로 뭐 그 대미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변화지만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미북 대화 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공을 미국 쪽으로 넘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앞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그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 VOA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논평에 따르면 미국은 일단 이런 논평을 줬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그리고 미국과 동맹, 주둔 미군의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이게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일단 지금 한국은 중재의 역할을 굉장히 자임을 하고 그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을 통해서 미북 대화까지 나갔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기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한다 이걸로 이제 그 전제를 한다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든가 뭐 해서 미국과 직접 뭐 그 대화를 그 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한국을 그 중재자, 일종의 뭐 촉진자, 그 중간에 선 사람으로 삼아서 미국과의 그 대화를 트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좀 더 그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미국과 이제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김여정 부부장 차원이든 뭐 고위급 회담을 미국과 열면은 당장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현안 그러니까 비핵화 미사일 이런 협상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네.
제재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것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 있고 쉽게 풀리지 않을 건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을 중개인으로 삼아 할 경우 최종 목표는 역시 그 비핵화 협상이니까 이것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예.
한국을 중개로 삼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올릴 소득이 꽤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0일이죠. 그 미한 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북한을 그 남북 대화의 그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대북 유인책 유인책이라면 유인책이라 그럴 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의 말을 빌면은 북한에 대해서 쌀, 비료, 또 백신, 또 의약품,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계속 그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한국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힌 거니까요. 중재자를 삼아서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중재를 삼아서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과 대화를 할 경우에 한 가지 북한으로서는 해명이라고 그럴까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이죠. 북한이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그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여론이 안 좋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를 재개할 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명,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기 기자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미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대북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후에 한국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한 정상회담 전후로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 남북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큰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혹시 이것보다 더 진전된 어떤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 성김 대사의 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어떤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상황들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최용기 기자?
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뭐 그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이 이루어질 것은 뭐 분명합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그리고 국회 발언 이런 것을 있는 걸로 봐서 남북 간의 일종의 그 모종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제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북한에 전달이 됐고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북한의 의도 역시 그 남북 간의 그 물밑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그 성김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가면 북한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그 일종의 그 미북 간에 한국을 중계로 한 일종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짐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거 관련해서 일종의 모종의 발표가 다음 주 나올지 그 다음 주 나올지는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의 일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눌 이야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앞서 15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량난을 뭐 시인한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했고요. 또 이걸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료와 농기구 또 자재 등 농업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또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태풍, 홍수도 식량 부족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그 지난해 또 올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그 식량 전체 곡물 생산량 예상치를 보면 도정전 기준으로 556만 1,000 톤으로 나왔는데요.
예.
그 중에 쌀 수확량이 211만 3,000 톤, 5년 평균치보다 10% 정도 감소한 겁니다.
예.
역시 지난해 그 강우량 부족, 또 8월 초부터 시작된 태풍과 홍수 등 열악한 기상 요건들을 FAO는 쌀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약 100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예.
이 중 이제 북한이 한 20만 5천 톤 정도를 수입할 걸로 예상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약 8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북한이 이 부족량을 수입하거나 또 외부의 식량 지원 등으로 채우질 못하면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 이분도 최근에 그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35만 톤으로 전망을
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입량을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로 잡고 또 국제사회 지원을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예.
올해 약 7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정도 범위는 그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북한의 식량 상황, 올해 식량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네.
그런 현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번 연설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죠. 조충희 그 파머스 연구소장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형성돼서 이제 최고 가격입니다. 이번에 전원회에서 김정은이가 식량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위기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 김정은이한테까지 이 사실이 보고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톤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충 보는 것 같습니다. 최원기 기자, 북한 자력으로 이 100만 톤 이 부족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충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한 해 필요한 식량이 이제 전문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대개 지금 나오는 것이 북한의 그 2,200만 주민들이 그 한 해를 이제 먹고 살려면은 대개 이제 그 한 해에 575만 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뭐 날씨도 상당히 나쁘고 또 수해, 태풍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그 생산한 것이 그 24만 톤이 줄어서 440만 톤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식량 부족분이 135만 톤, 뭐 적게 잡아도 한 100만 톤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요. 따라서 이제 100만 톤으로 어떻게 그 식량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역시 이제 그 식량 부족하면 돈을 주고 이제 사오면 되죠. 국제 곡물 시장이
네.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오면 되는데요. 현재 100만 톤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국제 시세가 지금 톤당 한 $570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00만 톤을 전부 다 쌀로 살 경우에는 한 5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드는데 문제는
네.
그 북한의 지금 외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예.
보도드렸습니다만은 작년 한 10월부터 북한의 외환 그도 상당히 지금 출렁이 되고 이런 걸로
네.
봐서 외화가 거의 지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것 지금 하기 때문에 북한이
네.
뭐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5억 7천만 달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은 아마 이것을 수입할 그 외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외화가 힘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웃 나라들의 이제 원조 지원, 그러니까 무료로 그 인도적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역시 그 원조해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인데 이 문제는 그 인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100만 톤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 공감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이나 옥수수를 북한에 대량으로 지원을 했는데 북한이 가령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도발을 또 했다 이렇게 되면
네.
인도주의 그 지원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네.
지원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지 또 중국이 이것을 혼자 할지 아니면 여러 나라가 분담을 해서 할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북한이 아직까지도 식량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60만 톤 정도의 그 쌀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네.
정원에 따르면 그중 한 10만 톤이 북한이 수입을 안 해서 중국의 그 항구에 묶여 있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
묶여 있냐 이런 것을 보면 쌀이 들어올 경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이 수입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저 북한이 코로나의 그 유입 이런 것을 무릅쓰고도 요청을 하고 원조를 받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그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 인준 청문회 소식 앞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내용, 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대미 대외 메시지,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입니다.